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제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본받는 자가 되고에서 되고 되다라고 번역된 기네스데라는 말은 되어가라, 계속 그렇게 되라 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지향해 가야 될 삶의 과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 부모를 닮아가듯이 또 존경하는 스승을 본받고자 자발적으로 제자가 노력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자라고 번역된 미메타이, 모방하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하는 자들. 여기서 모방한다는 의미는 그냥 외형이나 겉모양만을 흉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성품까지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거룩, 순결 등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이마고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모습, 형상, 초상의 의미 그 이상으로 본질적인 형상,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을 대표하는 자, 이런 의미로 확장되어서 이마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대표하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을 닮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콘으로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콘의 뜻은 단순한 형상이나 이미지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콘이라는 단어의 이 라틴어의 그리고의 이 단어의 뜻은 대표적 이미지, 대표적 이미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부분의 70인역 카이 에이코나 데우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형상에 따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형상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 위에 자그마한 아이콘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정의이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반영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어원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여 드러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으니 그냥 내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 목적과 쓰임이 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로서의 인간, 신자,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전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이르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야 된다고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부르심의 의미를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철학적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사상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작용도 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상한 정신도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인류는 더 심각한 타락과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그 인생의 목적을 너희들 스스로 찾아라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 계시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진리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자녀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와 자기 인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릇된 길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배회하고 실패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성경의 계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올바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매 순간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그분이라면 무엇을 이 시점에서 포기하실까? 어떤 것을 거절하실까? 어떻게 용서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주님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평화하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형상들로서 바로 이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시는 사람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우리가 결연히 그리스도를 바라본 무수한 흔적들이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 자취가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 분명히 그 안에 빼곡히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쫓아가는 그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의 시작에서 이것을 다시 다짐해야 되고 한 해의 끝에서 이 사명을 따라 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아온 삶인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대표적으로 드러내야 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사랑을 입은 자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혹은 사랑받고 있는 자녀답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함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하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냄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믿지 않은 자들과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별된 신자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또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그것이 견고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서 가끔씩 커피나 마시면서 수다를 떨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불행한 과거로 자존감을 잃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리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내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든 삶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틈에서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에 그릇된 오해들과 무지들이 우리를 자꾸 신앙의 격길로 빠지게 만들고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상처를 받는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공허함을 떨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신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릇된 목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을 내 영혼 가운데 채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신앙을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가 허술한 건물이 결국은 균열을 일으키면서 무너지게 되듯이 그런 믿음으로는 인생을 참 믿음의 자리를 지탱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들이 아닙니다. 순종이나 헌신이나 충성을 강요당하고 강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공로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거리가 먼 것이고 그것은 참된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원동력, 선을 행하고 충성을 다하는 동력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의 영혼 안에서만 싹트게 되고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줘달라 그러면 저줄 주고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주고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린 자녀는 자기의 모든 필요를 엄마 아빠가 채워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존재를 그냥 필요로 할 뿐입니다. 아직 엄마 아빠를 사랑할 줄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나 그 어린 자녀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존재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더 이상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이만큼 길러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신 소중한 존재로 부모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 부모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그 마음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갈 때 그 자녀는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일수록에 그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끝까지 자기를 신뢰해주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항상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그 스승을 제자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스승을 존경하게 되면 제자는 어떻게 되죠? 그 스승을 부단히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스승을 닮고 싶어지는 마음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해야만 되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영적인 거룩한 동기와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의 원천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은 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10대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아이돌이 하는 머리 스타일, 아이돌이 입는 패션, 아이돌이 좋아하는 모든 걸 그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그게 좋아서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에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의 우상이 다녔던 곳, 그들이 먹었던 곳, 그들이 다녔던 다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니잖아요. 닮고 싶으니까. 사랑하면 닮고 싶은 것입니다.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토록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아들에게 성부의 사랑이 항상 부어졌습니다. 항상. 예수께서는 성부의 그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든 대속을 완성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안에서 성자께서는 위대하신 대속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었고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실 아버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잠에 드셨습니다. 모두 사랑이 가능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들을 향한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의 끝에는 결국 나의 의, 그리고 가식, 위선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으로 억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은 탈진하고 피곤해져서 완전하게 다운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국 순종까지, 충성까지, 결국 희생까지 낳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결합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아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는 아기와 모든 것을 교감하고 교통합니다. 아기와의 모든 고통까지 공유하고 아기의 피로를 즉시 나의 피로처럼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똥을 쌌구나. 오줌을 쌌구나.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기가 막히게 엄마는 그것을 아이하고 교감한단 말이죠. 연인들을 보십시오. 하나가 됩니다. 모든 희비애락을 함께합니다.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이.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 인생의 동지로 살아가다 보면 부부는 하나가 됩니다.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이 견고한 연합과 공유를, 공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경험이 더해가고 더해가고 더해갈 때 하나님을 우리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매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 삶을 담고 싶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은 가만히 내 안에 나만을 위해 그 사랑에 고여있지 않고 기어이 그 사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또 지체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체들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자들의 안에 그들의 내면 속에 넘치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은 순종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삶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분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행복과 희열과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에 관해 무지한 채로 어리석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언제나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이 그에게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의 성찬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꼬이고 막 엉키고 혼란스러울 때는 성도 여러분 원칙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의미로 되돌아가서 지금의 삶과 그것을 포개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영혼의 영점 조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채워져야 될 것이 내 영혼 안에 채워져 있는지 내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살아온 지나간 1년의 시간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됨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성찬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깊은 생애적인 인식이 일어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니면 유대주의 위선자, 공로주의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서 은혜의 만찬에 나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